라디오의 세계뉴스입니다. 시 주석은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10일 마잉주 전 타이완 총통과 면담했습니다. 시 주석은 이날 베이징 인민대회당에서 마 전 총통을 만난 자리에서 외부의 간섭은 국가와 가족의 재결합이라는 역사적 흐름을 막을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중국과 타이완인들은 모두 중국인이라면서 해결할 수 없는 원한도 논의할 수 없는 문제도 우리를 갈라놓을 수 있는 힘도 없다고 덧붙였습니다. 시 주석이 언급한 외부의 간섭은 일반적으로 타이완에 대한 미국 등 서방국들의 무기 판매 등 지원을 겨냥한 것이라고 로이터통신은 분석했습니다. 마 전 총통은 시 주석에게 타이완과 중국 간의 긴장이 많은 타이완인들에게 불안감을 주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마 전 총통은 양측 사이에 전쟁이 난다면 중국 타이완 사람들은 견디기 어려울 것이라면서 타이완 해협 양측의 중국인들은 모든 분쟁을 평화적으로 처리하고 분쟁으로 치닫는 것을 피할 수 있는 충분한 지혜를 갖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마 전 총통은 전직 타이완 총통으로는 처음으로 지난해 중국을 방문했으며 시 주석과는 2015년 말 싱가포르에서 정상회담을 가진 바 있습니다. 이스라엘군은 시리아 접경 인근에 있는 레바논의 이슬람 무장단체 헤즈볼라의 군사 기반 시설을 타격했다고 9일 밝혔습니다. 이스라엘군은 이날 소셜미디어 X를 통해 이번 공격은 정확한 정보를 토대로 이루어졌다면서 시리아 영토 내에서 일어나는 모든 활동에 대한 책임은 시리아 정권에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시리아와의 전선에 헤즈볼라 배치로 이어질 수 있는 어떠한 행동도 허용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번 공격은 지난 1일 이스라엘군이 시리아 수도 다마스쿠스 주재 이란 영사관에 폭격을 가해 이란 이슬람혁명수비대 고위 지휘관 등 최소 7명이 사망했다고 이슬람혁명수비대가 주장했던 가운데 이루어진 것입니다. 앞서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는 4일 전시 내각 회의에서 이스라엘의 위험을 초래하는 누구에게든 보고복할 것이라고 경고한 바 있습니다. 한편 아야톨라 하메네이 이란 최고 지도자는 10일 이슬람 성월 라마단 종료 기념 연설에서 시리아 내 이란 영사관 공격과 관련해 이스라엘은 처벌을 받아야 하며 그렇게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란은 이스라엘과 6개월 넘게 전쟁 중인 하마스와 헤즈볼라, 예멘 내 후티 반군 등 영내 친이란 세력들을 지원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러시아는 어제 자국이 통제하고 있는 우크라이나 자포리자 원자력발전소에 우크라이나 측이 사흘 연속 드론 공격을 가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자포리자 원전 당국은 성명에서 이날 원전의 독특한 교육센터가 공격을 받았다면서 드론이 이 센터 옥상에 떨어졌고 부상자는 없었다고 말했습니다. 앞서 당국은 지난 7일 우크라이나군이 이 원전에 세 차례의 드론 공격을 가했다고 주장하면서 원전 6호기의 돔 상부가 이 공격으로 타격당했다고 밝혔었습니다. 이에 대해 안드리 유소우 우크라이나 국방부 총정보국 대변인은 우크라이나 국영방송에 우리는 핵시설들에 대해 어떠한 군사적 행동이나 도발도 저지르지 않는다고 주장했습니다. 우크라이나 외무부도 성명에서 2022년 개전 직후 러시아가 자포리자 원전을 점령한 점을 지적하면서 원전을 점령하고 군사화하며 장악하려고 시도할 뿐 아니라 이를 선전수단으로 사용하는 러시아가 자포리자 원전에 대한 유일한 위협이라고 주장했습니다. 한편 호세프 보렐 유럽연합 외교안보정책 고위대표는 이날 소셜미디어 X에 자포리자 원전에 대한 드론 공격은 위험한 원전 사고 가능성을 높인다면서 중단돼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보렐 대표는 또 러시아는 자포리자 원전에서 철수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국제원자력기구 IAEA는 내일 이 사안을 논의하기 위해 긴급회의를 개최할 예정이라고 로이터통신은 보도했습니다. 미국과 영국은 우크라이나와 전쟁 중인 러시아에 대한 북한과 중국, 이란의 무기와 기술 지원을 동맹 차원에서 우려하고 있다고 토니 블링컨 미국 국무장관이 어제 밝혔습니다. 블링컨 장관은 이날 워싱턴 DC에서 데이비드 캐머런 영국 외무장관과 회담 뒤 연 공동 기자회견에서 캐머런 장관과 우크라이나에서 사용하기 위해 무기와 물자를 러시아로 이전하는 것을 막기 위한 노력을 강화하는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블링컨 장관은 러시아의 방위산업 기반을 지원하기 위한 북한과 이란, 중국 등의 무기와 기술 제공은 미국, 영국뿐 아니라 유럽 전역의 많은 동맹국들과 파트너 국가들이 특히 우려하는 분야라고 강조했습니다. 블링컨 장관은 이어 미국은 우크라이나를 위해 특별한 것을 해왔고 유럽과 전 세계 파트너들은 군사, 경제, 인도주의적 측면에서 지난 2년 동안 미국보다 훨씬 많은 일을 해왔다면서 관련 부담을 분담하는 데 있어서 각자의 역할을 계속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VOA 세계뉴스 김시영입니다.
VOA News Today.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4년 4월 10일 수요일 VOA News Today 3부 시작하겠습니다. 진행의 노시창입니다. 이 시간에 보내드릴 주요 소식입니다. 로이드 오스틴 미 국방장관은 우리는 북한의 계속되는 도발에도 불구하고 한반도에서 평화와 안보를 계속 강화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미국 백악관 고위 당국자가 비핵화 중간 단계가 바이든 행정부 대북 정책과 완전히 일치한다며 북한과 다양한 주제에 대해 대화할 준비가 되어 있다고 밝혔습니다. 미국 백악관은 미국과 일본 두 나라의 무기 공동 개발과 생산이 미한일 3국 협력에도 시너지 효과를 낼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내일 북한 날씨 전 지역 대체로 흐리고 가끔 비 또는 눈이 오겠습니다. 최저 기온은 2도에서 12도, 최고는 10도에서 20도. 바다의 물결은 동해, 서해 앞바다 모두 0.5 내지 1.5m로 일겠습니다. 첫 소식입니다. 미국 국방장관이 확장 억제 보강과 미한일 협력 강화 등 한반도 안보를 계속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습니다. 미국 본토에 대한 북한의 위협을 억제하기 위해 전략 자산의 한반도 순환 배치를 늘렸다는 점도 강조했습니다. 이재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로이드 오스틴 미 국방장관은 9일 우리는 북한의 계속되는 도발에도 불구하고 한반도에서 평화와 안보를 계속 강화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오스틴 장관은 이날 상원 군사위원회의 2025 회기연도 예산안 심의 청문회 출석에 앞서 제출한 서면 보고에서 이같이 밝혔습니다. 이어 우리는 동맹국인 한국민 일본과 함께 우리의 확장 억제 공약을 보강하고 양자 및 3국 협력을 강화하고 있다며 여기에는 정보 공유와 합동 훈련, 새로운 미사일 경보 정보 공유 체계, 그리고 미군 순환 배치 증가 등이 포함된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요청한 2025 회기연도 예산안은 한반도 내외의 미군이 북한의 공격에 대응할 준비 태세를 유지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오스틴 장관은 또 북한의 핵무기와 탄도미사일 프로그램이 미국 본토에 가하는 위협을 억제하기 위해 우리는 한반도에 대한 전략 자산의 순환 배치를 늘렸고 한국과의 대규모 연합 실사격 훈련을 재개했다고 밝혔습니다. 적성국 간 협력 심화 문제도 제기했습니다. 오스틴 장관은 북한, 이란, 글로벌 테러 조직을 포함한 악성 행위자들은 미국과 동맹국 및 파트너의 안보를 계속 위협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러시아는 이란, 북한, 중국과의 관계를 심화하고 있다며 이들은 모두 인도태평양과 중동, 아프리카 전역에서 미국의 이익을 훼손할 새로운 방법을 모색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오스틴 장관은 이날 청문회에서 국방부가 요청한 2025 회기연도 국방 예산안은 중국과 러시아는 물론 북한과 이란의 위협에 대처하는 데도 필요한 자원을 제공할 것이라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It will help us tackle the persistent dangers from Iran, North Korea, and global terrorist organizations and other malign actors.
오스틴 장관은 이번 예산안은 이란과 북한 그리고 글로벌 테러 조직 및 기타 악성 행위자들의 지속적인 위험에 대처하는 데도 도움이 될 것이라며 또한 미국과 동맹국 및 파트너에 대한 공격을 계속 억제하고 필요한 경우 분쟁에서 승리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날 청문회에 함께 출석한 찰스 브라운 미 합참의장은 북한의 핵과 탄도미사일 프로그램이 미국과 영내 동맹국들을 계속 위협하고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브라운 의장은 이날 청문회에 제출한 서면 보고에서 북한의 핵 프로그램 진전은 미국의 이익과 영내 안정을 위협하고 있다며 또 북한의 지속적이고 점점 더 공격적인 탄도미사일 연구와 실험은 우리 본토와 인도태평양 동맹국 및 파트너들에게 위협이 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아울러 최근 정보에 따르면 북한이 러시아의 탄도미사일 발사대와 탄도미사일을 제공한 것으로 나타났다며 북한의 대러시화 지원이 두드러지고 우려할 만한 수준으로 확대된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브라운 의장은 이날 청문회에서 글로벌 안보 환경은 점점 더 복잡해지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The global security environment is increasingly complex. The 2022 National Defense Strategy identifies five key challenges.
이어 2022년 국방전략은 다섯 가지 주요 과제를 제시한다며 우리의 추격하는 도전인 중국은 전 세계에서 위험한 행동을 계속하고 있고 우크라이나와의 근거 없는 전쟁을 일으킨 공격적인 러시아 그리고 불안정을 야기하는 북한과 이란은 영내 안보를 위협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런 도전은 서로 연결돼 있다며 이는 당면 위협에 대처하는 동시에 미래의 우발 상황에 대비하는 전략적 접근법을 요구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한편 앞서 조 바이든 대통령은 지난달 의회에 8,952억 달러 규모의 2025 회기연도 국방예산안을 제출했습니다. 이번 국방예산은 지난해보다 1% 증양됐지만 물가상승률을 감안하면 사실상 삭감됐습니다. 미 국방부는 F-35 전투기와 원자력 추진 잠수함 예산 등을 줄이고 차세대 요격미사일에 대한 예산도 축소할 예정입니다. 다만 중국을 견제하기 위한 인도태평양 관련 국방 예산은 확대하고 중국과 러시아의 핵무기 증강에 대응해 대륙간 단도미사일과 전략폭격기, 핵잠수함 등 3대 핵전력을 현대화하는 데 490억 달러를 책정했습니다. VOA 뉴스 이지훈입니다.
미국 백악관의 고위 당국자가 비핵화 중간 단계가 바이든 행정부 대북정책과 완전히 일치한다며 북한과 다양한 주제에 대해 대화할 준비가 돼 있다고 밝혔습니다. 북한의 위협적 언사에 대한 우려도 표명하며 중국이 영내 평화와 안정을 위해 역할을 해줄 것을 촉구했습니다. 조은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라랩 후퍼 미 백악관 국가안보회의 NSC 동아시아 오세아니아 담당 선임 보좌관은 북한 비핵화 중간 단계와 관련해 북한과 다양한 주제에 대한 대화에 열려있다고 말했습니다. 레프퍼 선임 보좌관은 9일 워싱턴의 외신 기자 클럽이 개최한 미일 정상회담 브리핑에서 북한 비핵화 중간 단계에 핵 동결과 미사일 숫자 제한이 포함되느냐는 VOA의 질문을 받고 이같이 말했습니다. 레프퍼 선임 보좌관은 중간 단계에 대한 언급은 종종 엄격한 군비 통제 측면에서 해석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The comment about interim steps is often being interpreted in a strict arms control sense of the definition of what interim steps might mean.
그러면서 우리는 북한이 한반도와 인도태평양을 더 안전하게 만들 수 있는 방안에 대해 우리와 대화하기를 원한다면 다양한 주제에 대해 대화할 준비가 돼 있다고 거듭 확인했습니다. 랩 후퍼 선임 보좌관은 앞서 지난 3월 한 포럼에서 미국의 목표는 여전히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라며 그러나 이 비핵화로 가는 과정에서 영내와 세계가 보다 안전해질 수 있다면 중간 조치를 고려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습니다. 랩 후퍼 선임 보좌관은 이날 브리핑에서 자신의 중간 단계 발언과 관련해 거기서 분명하게 전달된 메시지는 북한이 테이블에 나와서 얘기하고 싶은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면 우리는 대화할 준비가 될 것이라는 점이라고 말했습니다.
So the message that was articulated there is that we would like them to come to the table and tell us what they want to talk about and we'll be ready to talk.
그러면서 중간 단계 발언은 바이든 정부 내내 밝힌 정책과 완전히 일치한다며 그것은 우리가 북한과 전제 조건 없이 광범위한 주제에 대해 대화할 수 있다는 사실이라고 밝혔습니다.
I want to be clear that the comments you cited are totally consistent with the same policy that we have been articulating for the entirety of the Biden administration.
레프퍼 선임 보좌관은 우리는 북한에 여러 차례 손을 내밀었지만 아무런 응답도 받지 못했다고 말했습니다. 중국 서열 3위인 자오러지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장의 방북 의미를 묻는 질문에 대해서는 중국의 계산이 무엇인지 아는 척하지 않겠다라며 내가 말하고 싶은 것은 북한의 행동과 수사에 대해 우리가 우려하는 부분이 많다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I don't pretend to know what exactly Beijing's calculation is here. What I will say, though, is part of what I've already articulated is that there are a number of
그러면서 여기에는 연초부터 김정은이 한반도 안팎에서 취할 수 있는 잠재적 행동에 대해 좀 더 위협적 수사를 사용하고 있다는 것도 포함된다며 북한과 러시아의 협력 강화에 대해서도 깊이 우려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레프퍼 선임 보좌관은 중국 정부가 지금 고위급 접촉을 원하는 이유가 무엇이든 우리는 그들이 영내 평화와 안정을 위해 이런 문제를 북한에 제기하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또 미일 정상회담에서 북한의 미사일 위협에 대한 대응 조치가 논의되느냐는 VOA의 질문에 북한에 대해 특정한 발표가 있을 것으로 예상하지 않는다며 우리는 보다 광범위하게 영내 방어와 영내 미사일 방어 통합에 대해 추가적인 진전을 계속하는 것을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번 정상회담 내용을 결산하는 문서들에 미한일 협력 진전과 관련한 내용도 담을 것이라고 소개했습니다.
We will primarily be focused on bilateral deliverables in our summit with Prime Minister Kishida. But I will say that there will be a few grace notes in some of our documents.
레프퍼 선임 보좌관은 주로 미일 양자간 성과에 집중할 것이라며 하지만 국방과 안보 분야를 포함해 미한일 3국 관계의 놀라운 진전을 보여주는 몇 가지 내용이 공동 성명과 설명 자료에 포함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캠프 데이비드 정상회의 이후 3국 협력이 강화된 분야 중 하나는 북러 간 협력 증대에 대한 감시와 견제에 대한 협력이라며 이는 우리 3국 모두의 심각한 우려 사안이며 인도태평양과 유럽의 평화와 안정에 관심 있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관심을 가져야 할 사안이라고 말했습니다. 레프퍼 선임보좌관은 미일 정상회담에서 군 지휘 통제 현대화와 관련해 동맹 현대화에 관한 우리의 접근에 대해 10일 얘기할 것이 더 있을 것이라며 세부사항을 검토하는데 몇 달이 걸릴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또 기시다 총리의 공식 방문 기간에 조 바이든 대통령은 일본의 방위태세 강화, 국방비 증액, 한국 윤석열 대통령과의 노력 등 기시다 총리의 리더십을 높이 평가할 것이라고 소개했습니다. 아울러 이번 미일 정상회담에서 국방안보 협력 강화, 민간 우주 협력, 인공지능, 양자, 반도체 등 핵심 기술에 대한 협력 강화, 인적 교류 강화 등이 발표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VOA 뉴스 조은정입니다.
미국 백악관은 미일 양국의 무기 공동 개발과 생산이 미한일 3국 협력에도 시너지 효과를 낼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일본 정부의 북일 정상회담 추진에 대해서는 미국, 한국 등 동맹과의 조율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조상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크 설리번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은 9일 미일 정상회담 관련 브리핑에서 양국 간 군사협력 강화가 미한일 3국 협력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But I do believe that there are synergies on a trilateral basis in terms of our
설리번 보좌관은 미일 양국의 무기 공동 개발과 생산 추진 조치가 미한일 3국 협력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느냐는 질문에 우리의 군사 안보 협력뿐 아니라 기술적, 산업적, 경제적 역량 측면에서 볼 때 미한일 3자 기반에서 시너지 효과가 있다고 믿는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우리가 발표하는 내용은 해당 분야에서의 미일 양자 간 조치가 될 것이라며 향후 한국의 참여를 논의할 수 있는 여지는 열려 있다고 말했습니다. 앞서 커트 캠벨 국무부 부장관은 지난 3일 워싱턴의 민간단체인 신미국 안보센터가 주최한 대담에서 동맹 및 파트너들과의 안보 협력 중요성을 강조하면서 미국과 일본이 중요한 군사 및 방위 장비의 공동 개발과 잠재적으로는 공동 생산을 위해 더 협력하는 것을 가능하게 하는 조치들이 미일 정상회담에서 발표될 것이라고 밝힌 바 있습니다. 한편 설리번 보좌관은 일본 정부의 북일 정상회담 추진을 미국이 지지하느냐는 질문에 대북 외교와 관련해 미국, 한국과의 조율이 중요하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The United States has supported diplomacy with North Korea as long as it fits into a broader approach that is well coordinated.
미국은 북한과의 외교가 미국, 한국과 잘 조율된 더 광범위한 접근 방식에 부합하는 경우 이를 지지해왔으며 우리는 그 방향으로 계속 노력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어 미국의 입장에서 원칙적 외교는 좋은 일이라고 믿으며 이는 북한의 위협에 맞서기 위한 전반적인 전략의 필수적 요소라고 말했습니다. 설리번 보좌관은 우리는 북한과의 외교에 관여할 준비가 돼 있음을 밝혀왔지만 북한은 이에 전혀 관심을 보이지 않았다며 그들은 단지 무기와 미사일, 핵 프로그램의 추가 개발의 길로만 나아가려 했을 뿐이라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미국은 인도태평양에서 우리의 역량과 태세를 강화하기 위해 동맹국들과 더욱 긴밀히 협력해왔으며 앞으로도 그렇게 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설리번 보좌관은 또 미일 정상회담에서 두 정상이 국방 및 기술 분야를 포함해 우주, 경제, 기후변화 등 다양한 의제와 현안에 대한 논의를 통해 합의 결과물을 발표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They will announce measures to enhance our defense and security cooperation, to enable greater coordination and integration of our forces, and ensure that they're optimally postured and linked.
두 정상은 양국군의 조정과 통합, 확대를 가능하게 하고 최적의 태세를 취하며 비슷한 생각을 가진 다른 파트너들과 연계되도록 보장하기 위해 양국 간 국방 및 안보 협력 강화 조치를 발표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아울러 우주 탐사 등 우주 관련 주요 성과를 비롯해 인공지능 AI 관련 양자 반도체와 청정에너지 연구 파트너십, 양국 간 경제 유대 및 안보 강화 조치를 발표할 것이라고 부연했습니다. 설리번 보좌관은 또 미일 정상회담을 계기로 오는 11일 워싱턴에서 열리는 미국, 일본, 필리핀 간 첫 3국 정상회의에서 에너지와 안보, 경제 및 해양협력, 기술 및 사이버 보안에 대한 공동 협력 구상을 담은 새 이니셔티브가 발표될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The three leaders will announce new initiatives to enhance energy security, economic and maritime cooperation, partnerships on technology.
그러면서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의 국빈 방문과 미국, 일본, 필리핀의 역사적 3자 회담을 통해 미국과 영내 동맹과의 협력 역사를 잇는 또 하나의 중요한 장을 추가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습니다.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는 9일 워싱턴에 도착해 공식 방미 일정을 시작했습니다. 기시다 총리는 10일 백악관에서 바이든 대통령과 미일 정상회담을 진행한 뒤 공동 기자회견과 국빈 만찬에 참석합니다. 기시다 총리는 이어 11일 미국 상하원 합동회의에서 연설하고 같은 날 페르디난드 마르코스 주니어 필리핀 대통령이 참석하는 미국, 일본, 필리핀 3국 정상회의에도 참석할 예정입니다. VOA 뉴스 조상진입니다.
북중 수교 75주년을 기념해 중국 공식 서열 3위 인사가 이끄는 대표단이 북한을 방문합니다. 북한과 러시아의 밀착 속에서 북한 관리에 나섰다는 관측이 나오는 가운데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방중 문제를 논의할 가능성도 제기됩니다. 서울에서 김한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중국 공식 서열 3위인 자오러지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장이 11일부터 사흘간 북한을 공식 방문합니다. 마오닝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9일 정례 브리핑에서 조선노동당 중앙위원회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정부 초청으로 자오위원장을 대표로 하는 중국 당정대표단이 11일부터 13일까지 조선을 공식 우호 방문한다며 조중 우호에 해 개막식 행사에 참석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마오 대변인은 올해는 조중 수교 75주년이자 양당과 양국 최고 지도자가 확정한 조중 우호의 해라며 중국이 초청에 응해 고위급 대표단을 파견해 양국 우호의 해 개방식 행사에 참석하는 것은 양국의 깊은 우위와 양국 관계에 대한 중국의 고도의 중시를 보여주는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북한 대외관영 조선중앙통신도 이날 자오위원장을 단장으로 하는 중화인민공화국 당과 정부 대표단이 북한을 공식 친선 방문한다고 보도했습니다. 조선중앙통신은 방문의 구체적 목적에 대해선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자오위원장은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대유행 이후 평양을 방문한 중국 인사 가운데 최고위급입니다. 북중은 올해 수교 75주년을 맞아 분야별 협력을 확대하고 고위급 교류도 늘리는 양상입니다. 작년 12월 박명호 북한 외무성 부상이 중국을 방문해 순웨이둥 외교부 부부장과 왕이 중국 공산당 중앙 외사 판공실 주임과 만났고 지난 1월엔 순 부부장이 북한을 방문해 박 부상과 다시 회담했습니다. 김성남 국제부장을 단장으로 하는 노동당 대표단은 지난달 21일 중국을 방문해 공식 서열 4위인 왕후닝 전국인민정치협상회의 주석과 5위인 차이치 중국 공산당 중앙서기처 서기 겸 중앙판공청 주임을 만났습니다. 자우위원장의 이번 방북은 단순히 북중 우호의 해를 기념하는 의례적 행보를 넘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방중을 준비하는 차원일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옵니다. 미한일대 북중러라는 진영구도 속에서 북중이 교류를 늘리고 전략적 대화를 강화하기 위해 정상 간 대화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한국외교부사나 국립외교원 이상숙 교수는 북중이 지난해 김 위원장의 러시아 방문을 통해 크게 강화된 북러 관계와의 균형 맞추기 차원에서 최고 지도자 간 만남을 추진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북한으로서는 중국과의 경제협력을 적극 유인하기 위해서 북중 관계를 올해 좀 발전을 시킬 거고 그러한 의미에서 김정은 위원장이 방중을 한다면 북중 경제협력이 조금 더 활성화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북중 정상회담은 2019년 6월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평양을 방문해 김 위원장을 만난 뒤로 5년 가까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중국은 국제무대에서 북한의 편을 들면서도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 진행되고 있는 북러 밀착에 일정한 거리두기를 해왔습니다. 그러던 중국이 북러 밀착을 의식해 북한에 대한 영향력을 유지, 관리하기 위해 움직이기 시작했다는 분석입니다. 중국이 이번 자오위원장의 방북을 통해 북한의 경제협력 확대 등을 카드로 북한의 대형 도발을 자제시키는 정세 관리에 나설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옵니다. 고유한 동국대 명예 교수는 중국이 한반도 상황 악화를 원치 않는다며 북한이 미국을 직접 자극하는 전략 도발까지 나아가지 않도록 전략적 소통이라는 이름으로 북한의 메시지를 전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중국과 북한이 이제 전략적 소통을 하면서 정세의 뭐 안정적인 관리라든가 그런 차원에서 움직임을 이제 보일 거고 그런 부분은 중국 입장에서는 미국을 의식한 행보일 수도 있을 거예요. 미중 전략 경쟁 구도 속에 나름대로 중국은 역할을 하고 있다는 걸 미국에 보여줄 필요도 있는 거죠.
이런 가운데 중국은 4년여간 중단됐던 한일과의 3국 정상회의 재개에 적극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일본의 요미우리 신문은 한국, 일본, 중국 정부가 5월 하순에 한중일 정상회의를 한국에서 개최하는 방향으로 최종 조율에 들어갔다며 정상회의 개최 일정이 오는 26일에서 27일 전후로 검토되고 있다고 10일 보도했습니다. 서울대 통일평화연구원 장용석 박사는 경제난이 심각한 가운데 미국과의 갈등을 완화하려는 중국으로선 북러 밀착의 편승에 미한일대 북중러 구도를 강화시키는 방향으로 가기엔 부담이 크다고 진단했습니다. 장 박사는 중국이 북중러 삼각 연대틀보다는 북중, 중러 양자간 협력에 주력하면서 한일과의 관계까지 포괄하는 지역정세 관리에 나서는 양상이라고 말했습니다.
내부의 경제부터 자기들 발등에 떨어진 불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여러 가지 복합적인 것들을 고려하면 그렇게 푸틴, 김정은과 함께 시진핑이 손잡고 만세를 부름으로써 세를 과시하기보다는 적절하게 북러, 중러, 북중 뭐 이런 식의 관계들은 유지하되 중국의 입장에서는 단순히 거기서 그치지 않고 한국, 일본까지도 정세를 관리하려는 이런 맥락들을 우리가 조금 더 주의 깊게 봐야 되고
한국 정부 산하 국책연구기관인 통일연구원 조한범 박사는 신냉전 외교를 지렛대로 미국과 맞서고 있는 북한으로선 한중일 정상회의에 불만을 가질 것이라며 이에 대응해 연내 있을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의 방북을 최대한 활용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푸틴 대통령은 지난해 9월 러시아 극동에서 김정은 위원장과 정상회담을 가진 뒤 김 위원장의 방북 초청을 수락했고 지난 1월 러시아를 공식 방문한 최선희 북한 외무상에게 이른 시일 내 북한을 방문할 용의를 전하기도 했습니다. 지난달 말엔 세르게이 나리시킨 러시아 대외정보국 국장이 평양을 방문해 푸틴 대통령의 방북 사전 점검을 한 게 아니냐는 관측이 제기됐습니다. 조한범 박사입니다.
한중일 정상회담 개최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입장을 피력을 할 것 같고 그러나 뭐 중국이 그렇다고 영향을 받을 것 같지는 않고 북한 입장에서는 이걸 상쇄하는 효과는 그 외교적 데미지를 상쇄할 뿐만 아니라 오히려 본인들의 신냉전 외교의 어떤 탄력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결국은 푸틴의 방북이거든요.
한편 자오 위원장이 이끄는 중국 대표단의 방북에 앞서 중국 예술단 300여 명이 평양에 들어갔습니다.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은 조중 친선회의 개막식 합동 공연에 참가할 중국 예술단이 지난 6일과 9일 평양에 도착했다며 중국의 관록 있는 예술단체들과 명배우들을 망라하고 있다고 10일 전했습니다. 서울에서 VOA 뉴스 김환용입니다.
중국의 위협에 대응해 미국과 일본뿐 아니라 한국을 포함한 인도태평양 지역의 동맹과 파트너와의 공조가 강화될 것이라고 미국 전문가들이 전망했습니다. 미일 방위산업협력은 앞으로 한국으로까지 확대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안준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니콜라스 세첸이 미국 전략국제문제연구소 일본석좌는 9일 인도태평양 지역 동맹과 파트너 협력이 해양 영역에서의 중국의 독단적 행동과 강압에 의해 확실히 가속화하고 있다고 진단했습니다. 세첸이 석좌는 이날 BOA와의 전화통화에서 미일 정상회담과 관련해 미국은 인도태평양 지역의 안정에 기여하고 미래에도 번영을 유지하기 위해 오랫동안 헌신해왔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이어 지금 바이든 행정부는 미일 등 양자 동맹의 협력 분야 확대뿐 아니라 미래의 영내 번영을 보장하는 안정을 유지하는데 이해관계를 공유하는 같은 생각을 가진 국가들의 네트워크 강화를 시도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I think what we're seeing now with the Biden administration is an attempt to expand the areas of cooperation.
세첸이 석좌는 또 중국은 미국이 중국을 봉쇄하고 지역 안보를 위한 일종의 공식적인 다자 기구를 설립하려고 시도함으로써 영내를 불안정하게 만들고 있다고 주장하겠지만 어느 것도 사실이 아니라며 이것은 압력에 대한 대응이며 국제 규범에 대한 도전에 대한 대응이라고 말했습니다. 또한 이는 규범을 지키고 무력을 통한 현상 변경을 막겠다는 의지를 보여주기 위한 지속적인 노력이라고 진단했습니다.
China will argue that the United States is destabilizing the region by trying to contain China and trying to establish some kind of
세첸이 석좌는 또 중국의 강압에 대한 대응으로 일본은 국방력과 미국과의 동맹, 같은 생각을 가진 나라들과의 파트너십을 강화해 왔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이것이 바로 아베 신조 전 총리의 전략이자 미국과 다른 나라들이 채택한 전략이며 중국과 북한 그리고 러시아가 점점 더 강압을 통해 지역 역학을 주도하려고 하는 한 앞으로도 계속될 전략이라고 진단했습니다.
That was the strategy of former Prime Minister Abe Shinzo. It's a strategy that's been picked up by the U.S. and other countries, and it's a strategy that is going to be...
세체니 석자는 미일 양국 간 방위산업 협력과 관련해선 양국은 방위산업 기반이 튼튼하게 연결돼 있어야 향후 공급망에 차질이 생기지 않는다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며 점점 더 복잡해지는 글로벌 안보 환경에서 우크라이나 전쟁이 국제사회에 보여준 것은 반약 비축 등 강력하고 탄력적인 국방 관련 공급망에 집중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는 사실이라고 말했습니다. 세체니 석자는 미일 간 방위산업 협력이 한국으로까지 확대될 경우 시너지 효과를 낼 것으로 보느냐는 질문에 지난 8월 캠프 데이비드에서 열린 3국 정상회의에서 모든 성명의 주요 주제는 3국 간 안보협력 제도화가 중요하다는 것이었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장기적으로 이런 전략을 발전시키려면 3국 간 방위산업협력이 그 일부가 돼야 한다며 이는 장기적인 프로젝트가 될 수 있지만 동맹협력 강화 차원에서 미국과 동맹들이 노력해야 할 매우 중요한 분야라고 지적했습니다.
If you think back to the Camp David trilateral summit of August 2023, the main theme across all of the
앤드류 여 브루킹스 연구소 한국 석좌는 이내 BOA와의 전화통화에서 이번 미일 정상회담은 양국 간 방위산업 협력에 초점을 맞출 것이라면서도 한국과 논의할 여지가 분명히 있다고 말했습니다. 여 석좌는 조선업을 예로 들면서 현재 미국은 생산에서 뒤처져 있다며 선박 건조라는 특정 분야는 일본과 한국이 모두 뛰어난 분야인데 해군 함정뿐 아니라 일반 상선 생산까지 미국에 도움을 줄 수 있다고 진단했습니다. 여 석좌는 그러면서 미국이 어느 한 국가, 이 경우엔 일본인데 일본에만 의존하지 않는 것이 미국의 이익이라며 이미 미국은 한국과 방위산업 협력에 대해 논의했다고 말했습니다.
Right now the U.S. has fallen behind in terms of its production. So one particular area is in shipbuilding, and that's something that both the Japanese and South.
여 석좌는 또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미국이 일본, 한국 등 동맹과의 방위산업 협력에 더 많은 관심을 갖게 됐다고 말했습니다. 여 석좌는 이제까지는 미한일 3국 협력이 경제 안보에 초점이 맞춰져 있었지만 최근엔 방위산업 협력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면서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미국은 무기 수출에 있어 한국의 역할에 대해 관심을 갖게 됐다고 지적했습니다.
So I know the focus has been on economic security, but there's recently been just increasing attention to defense industrial cooperation.
여 석좌는 또 미한일 3국이 중국과 북한 등의 사이버 공격과 관련한 협력도 확대해 나갈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초기엔 북한의 사이버 공격에 대한 논의가 주를 이루었지만 올해 한국 총선과 11월 미 대선을 앞두고 중국의 허위 정보 유포 등에 대한 공동 대응 방안을 모색할 것이라고 내다봤습니다. 에반스 리비어 전 국무부 동아태 담당 수석 부차관보는 이날 미국은 점증하는 중국의 위협과 중국, 러시아, 북한의 전략적 전술적 공조 강화에 함께 대응하기 위해 한국의 협력 확대와 기여를 환영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리비어 전 수석 부차관보는 10일 열리는 미일 정상회담의 성과가 한국과의 협력으로 이어질 것이라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리비어 전 수석 부차관보는 중국의 군사력 증강과 주변국에 대한 공격적인 태도와 위협은 인도태평양 지역의 평화와 안보, 번영에 대한 심각한 도전이라고 진단했었습니다. 그러나 자유를 억압하는 북중러 연대에 대항하는 역내와 세계적 노력에 한국이 더 광범위하고 깊이 참여하는 것을 제한하는 유일한 제약은 한국이 스스로에게 부과한 제약이라고 리비어 전 수석 부차관보는 지적했습니다. 이어 한국은 자국의 안보 이익이 어디에 있는지 전략적 판단을 내려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윤석열 정부에서 나오는 대부분의 신호는 한국이 자유주의 국제질서에 대한 위협이 커지는 상황에서 미국, 나토, 일본, 호주 등과 함께할 준비가 돼 있음을 시사하고 있지만 한국 내에서는 한국이 이러한 관계에서 거리를 둘 것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많다면서 이는 워싱턴과 불협화음을 내는 메시지라고 지적했습니다. 제임스 프로지스톱 허드슨 연구소 일본 석좌는 이날 BOA와의 전화통화에서 미일 방위산업 협력이 한국으로까지 확대 가능성과 관련해 동맹협력이라는 측면에서 시간이 흐르면서 실제로 한국도 포함되는 방향으로 가고 있다고 진단했습니다.
I think that the direction is in the direction in terms of alliance cooperation is moving forward and over time may actually include South Korea.
프로지스탑 석좌는 중국 등의 위협에 대응한 미한일 3국 협력과 관련해선 그 출발점은 이미 봤던 것처럼 동맹에 기반한 국방 및 안보 협력을 강화하는 것이라며 3국 협력은 전진하고 있고 특히 합동순찰, 연합훈련 등 동북아에서 억지력을 강화할 수 있는 모든 것들이 앞으로 몇 년 동안 우리가 보게 될 것들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장기적으로 인도태평양 지역에서 미국과 동맹 및 파트너들과의 이 같은 협력이 지속되려면 중국의 강압과 위협만으로는 부족하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미국이 인도태평양 전략의 투자 및 무역 요소를 개선하지 않는 한 아시아 동맹 및 파트너들이 경제적 필요 때문에 다시 중국 쪽으로 기울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옵니다. 이와 관련해 리비아 전 수석 부차관보는 미국은 아시아 파트너들에게 어필할 수 있는 보다 미래지향적이고 실용적인 무역 및 투자 전략을 채택해야 한다면서 아시아 동맹과 파트너들도 워싱턴의 최고위 관리들에게 이 점을 자주 전달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BOA 뉴스 안준호입니다.
일본이 납치 피해자의 상징인 요코다 메구미의 남동생 타쿠야 씨는 일본 총리가 추진 중인 북일 정상회담에 대한 기대를 나타내면서도 북한의 일방적인 양보를 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습니다. 타쿠야 씨는 9일 BOA와의 화상 인터뷰에서 납북자 부모 세대가 세상을 떠나면 북한도 일본과 협상할 기회를 잃을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10일 열리는 미일 정상회담과 관련해서는 양국 정상이 납치 문제 해결 의지와 이에 대한 지지를 표명해 주기를 기대한다고 말했습니다. 아울러 일본과 한국의 납북자 가족 모임이 연대하면 북한이 느낄 압박감이 커질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현재 일본에서 북한에 의한 납치 피해자 가족회 회장을 맡고 있는 다쿠야 씨를 김영규 기자가 인터뷰했습니다.
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가 연일 북일 정상회담에 대한 강력한 의지를 내비치고 있습니다. 북일 정상회담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셨습니까?
2002년 북일 정상회담 이후 구체적인 움직임이 없고 5명의 피해자가 귀국한 것 외에는 아무도 돌아오지 않은 것을 고려하면 어떠한 움직임이 있다는 것 자체에 대한 기대감은 있습니다. 뭔가 잘 진행되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한편으론 상대방이 저런 나라이기 때문에 속는 일이 없도록 우리의 기본 입장을 확실히 한 후 북한과 제대로 된 협상을 해주었으면 합니다.
앞서 북한은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여동생 김여정 노동당 부부장을 통해 일본이 정상회담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그 다음 날 일본과 어떠한 접촉도 하지 않겠다고 단언했는데요. 납치 피해자 문제에 협력할 의향이 없다고 표명한 셈입니다. 그럼에도 정상회담이 열리는 게 좋을까요?
북한이란 나라는 지금까지 한국 그리고 미국과 외교 교섭을 진행할 때도 협상 직전에 위협적인 담화를 발표하곤 했습니다. 상대로부터 어떤 정보를 캐내거나 양보를 얻어내려는 북한 정권의 일상적인 수법일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게다가 김여정 부부장이 개인적인 의견이라는 점을 스스로가 밝히고 있는 것도 있고요. 저희로선 그다지 동요할 건 없고요. 개인의 의견을 말한 것으로 이해하고 있으면 될 것 같습니다. 또 동시에 제 개인적인 생각을 말씀드리자면요. 그렇게 하루 만에 말을 뒤집으며 정반대되는 발언을 하는 걸 보면 초조함이나 심적인 동요가 있는 것은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기시다 총리는 납북자 문제를 논의한다는 약속 없이는 정상회담을 추진할 수 없다는 입장인데요. 북한 쪽이 납북자 문제와 관련한 생각이나 입장을 바꾸지 않는 이상 정상회담이 열린다 해도 의미 있는 결과가 나오기는 어렵지 않을까요?
북한이 표면적으로 하는 말을 모두 믿을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입장을 말씀드리자면 납치 문제는 인권 문제이고 가해자는 북한, 피해자는 일본이란 구도가 명확한 사안입니다. 저희 쪽이 양보하거나 배려할 문제가 아니죠. 어느 나라가 봐도 국제사회 누가 봐도 잔악한 인권 문제로 간과해선 안 될 사안입니다. 반드시 해결하겠다는 의지를 관철시키기 위해서라도 북한이 위협적인 발언을 했다고 해서 일본이 양보할 필요가 없고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한 두 나라의 밝은 미래는 없다는 것을 계속 강조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북한은 체면을 중시하는 나라입니다. 따라서 기시다 총리의 말처럼 일방적으로 일본이 이기고 북한이 지는 구도가 아니라 양국이 안고 있는 인권 문제, 인도적 문제를 해결함으로써 두 나라가 밝은 미래로 나아가는 방안을 양국 정상이 추진해 나갈 수 있다면 구체적인 진전을 도모할 수 있지 않을까란 생각이 듭니다.
김여정 부부장은 납북자 문제가 해결되려야 될 수도 없고 또 해결할 것도 없는 불가극복의 문제라고 주장합니다. 이에 대해 어떻게 답하시겠습니까?
김여정 부부장 입장에선 그렇게 말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봅니다. 한 개인의 입장에 매번 우리가 귀를 기울일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고요. 최종적인 판단을 내릴 권한을 갖고 있는 건 결국 김정은 위원장 한 명이니까요. 실제 구체적인 업무를 진행할 실무자 간의 물밑 협상이 이뤄질 수 있도록 두 정상이 추진해 주었으면 합니다. 최종적으로는 권한이 있는 두 정상이 결정을 내리는 게 중요하지 그 협상 과정 속에서 위협적이고 위협적인 말에 우리가 일일이 동요하고 귀를 기울일 필요는 없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기시다 총리는 10일 미국 워싱턴에서 열릴 미일 정상회담에서 납북자 문제 해결로 향한 북일 정상회담을 추진하기 위해 미일 간 연대를 확인하겠다는 의사를 밝혔습니다. 미국 정부는 지금까지 정상 간 약속 등을 통해 일본인 납치 문제를 여러 차례 언급해 왔습니다. 상징적인 효과는 있었다고 여겨집니다만 실질적인 효과도 있었습니까?
지금까지 미국의 많은 지원이 있었다는 건 실감하고 있습니다. 돌아보면 2006년 백악관에서 조지 W. 부시 당시 대통령을 만난 적도 있었고요.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나 바이든 대통령도 일본에서 만나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협력을 요청했습니다. 그런 점에선 민주당이 됐든 공화당이 됐든 미국은 인권 문제 해결에 대한 분명한 시각이 있다는 것을 느낍니다. 지난해 5월 일본 황금 연휴 때엔 저희 북한에 의한 납치 피해자 가족회와 북한에 납치된 일본인을 구출하기 위한 전국협의회 그리고 북한에 납치된 일본인을 조기 구출하기 위해 행동하는 의원연맹이 미국을 방문했습니다. 웬디 셔먼 당시 국무부 부장관을 비롯한 많은 정부 관계자와 상하원 의원 그리고 싱크탱크 분들과 만났는데요. 일본이 안고 있는 이 문제를 핵과 미사일 문제와 분리해 인권 문제로 우선적으로 다뤄야 한다는 점을 설명했습니다. 어느 누구도 이에 반대 의사를 밝히지 않았습니다. 일본의 우선순위에 대한 반대는 지금도 없을 것이라 예상되고요. 일본 시간으로 어제 미국 정부의 고위 관계자가 바이든 대통령은 북일 정상회담 개최에 반대하지 않을 것이라고 발언했다는 뉴스도 접했습니다. 기시다 총리가 이번 미국 방문에서 인간의 보편적 가치인 인권 문제인 이 문제를 당사자인 일본이 확실히 해결할 것이란 의지를 전달해 주셨으면 좋겠고 북한의 가장 큰 관심 대상인 미국이 또 이 문제와 관련해 일본을 확실히 지원한다는 발언을 해준다면 고맙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납북자 문제는 지난 수십 년 동안 일본인 납치 문제가 중심이 되었는데요. 최근 한국 정부가 납북자 문제 해결을 국정 과제로 명시하는 등 이전보다 적극적인 대응을 하겠다는 의지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일본인 납치 문제에 대한 국제사회의 관심은 상대적으로 줄어들 걸로 보십니까? 아니면 두 문제에 대한 관심이 더욱 높아질 수 있는 시너지 효과가 일어난다고 보십니까?
저 자신과 가족회, 구출회는 상대적인 관심이 떨어진다고 전혀 생각하지 않고 있습니다. 오히려 일본과 한국이 협력함으로써 이 문제가 국제적인 인권 문제란 사실을 전 세계에 알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를 통해 북한 당국이 압박감을 느끼게 할 수 있다고 봅니다. 한국이 문재인 전 대통령에서 윤석열 대통령으로 정권이 바뀐 후 인권 문제에 대한 접근을 강화하고 있다는 점, 그리고 납치 문제를 해결할 필요가 있다는 목소리를 여러 차례 내준 점을 긍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제가 최근 파악하고 있는 바로는 한국 납북자 가족과 일본 납북자 가족이 연계할 필요가 있다는 점도 언급되고 있는데요. 일본과 한국 양국이 더 나아가 인권 문제, 납치 문제 해결을 위해 관계를 강화하고 협력을 도모하면 뉴스로서의 상대적 가치도 높아지고 북한에 대한 압박도 강해질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기시다 총리도 납북자 문제 해결을 위해 미국뿐만 아니라 한국과도 협력해 나간다는 입장인데요. 한국과 어떤 구체적인 협력이 가능할까요?
과거엔 한국 납북자 가족회분들이 일본에 오셔서 저희 쪽의 국민집회라는 큰 행사에 참여해 연대를 도모하던 시절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당시 한국 정권이 친북 성향인 것도 있어서 좀처럼 일본과 한국 가족회 간의 연계를 도모하기 어려운 시대가 솔직히 있었습니다. 그런 점에서 말씀드리자면 한국 정권이 바뀌면서 올해 저희도 한국 납북자 가족 모임과의 연계 강화라는 것도 추진하고 있고요. 시기가 맞아 교류가 이루어지면 한국 국내에서도 이 문제에 주목할 수 있는 활동을 진행하고자 합니다.
일본 국내 일각에서는 북일 정상회의에 대한 신중론도 있는데요. 이런 의견은 어떻게 받아들이고 계십니까?
개개인의 사고방식이 다르기 때문에 그런 의견에 일일이 찬성하거나 반대하지 않습니다. 일본의 정치적 움직임을 보면 이른바 비자금 문제로 여당인 자민당이 상당히 난처한 입장에 처해 있다고들 얘기합니다. 그로 인해 기시다 총리가 리더십을 발휘하지 못하고 있다는 목소리가 야당을 중심으로 나오고 있고 국민들 사이에서도 그런 말이 나오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런 배경에서 북일 정상회담과 관련해 북한의 김여정이 위협적인 발언을 하고 있는데요. 이런 분위기에서 안이하게 정상회담을 진행하면 그들이 원하는 대로 상황이 흘러버리는 게 아니냐, 정권의 지지율을 높이기 위한 안이한 마음으로 정상회담에 돌입해서는 안 된다, 이런 의견이 나오고 있죠. 어느 정도 사실이고 그런 목소리가 있다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한 사람의 생명 그리고 많은 생명이 가혹한 상황에 처해 있는 것을 내버려 둬선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일본이 그들의 속임수에 넘어가서도 안 되겠죠. 하지만 구체적인 물밑 협상을 진행해 한시라도 빨리 이 납북자들이 가혹한 환경에서 벗어날 수 있는 길을 만들어줬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아버님이 돌아가신 지 벌써 4년이 되었습니다. 어머님 건강은 요즘 어떠신가요?
28살에
어머니는 지금 88살로 지난해 2월 컨디션이 나빠져서 입원한 적도 있습니다. 1983년 영국 유학 중에 여행 간 덴마크 코펜하겐에서 납치된 아리모토 케이코 씨의 아버지는 지금 95살입니다. 그분은 도쿄에 오실 땐 휠체어로 이동하십니다. 부모 세대의 고령화 문제로 인한 시간적 제약이라는 건 현실적으로 어떻게 하기 어렵죠. 남은 시간이 없습니다. 저희는 이른바 부모 세대가 납치당한 가족, 형제와 제외하지 않고선 이 문제를 해결했다고 할 수 없다는 걸 방침으로 내걸고 있습니다. 북한 당국에도 그 부분을 강조하고 있죠. 만일 부모 세대가 모두 세상을 떠난다면 납치 피해자를 귀환시킨다 해도 그건 진정한 해결이나 기쁨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부모 세대가 세상을 떠난 뒤 납치 피해자를 귀환시키게 되면 그 결과는 북한에 대한 또 다른 분노, 미움이 될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북한이 가장 바라고 있을 북일 국교 정상화 협상은 완전히 멀어지게 될 것이며 우리는 그런 협상이 진행되는 것에 대해 강력하게 반대하는 구체적인 행동을 취할 겁니다. 저희는 일본 정부에도 북한 당국에도 이런 의사를 밝히고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북한이 남겨진 시간이 없다는 것을 깨달았으면 좋겠습니다.
올해 누나 메구미 씨가 납치된 지 47년이 됩니다. 마지막으로 메구미 씨에게 전하고 싶은 말씀 있다면 해주시죠.
지금 누나 메구미는 59살입니다. 이번 10월에 60살이 되는데 우리 가족의 머릿속엔 13살 때인 중학교 1학년 때의 추억, 얼굴밖엔 없는 거죠. 60살의 누나 얼굴을 떠올려 보려고 해도 전혀 그럴 수 없습니다. 오랜 시간 식량도 없고 의료 환경도 열악한 곳에서 매일매일 고통을 겪었을 것이라고 생각하면 항상 마음이 아픕니다. 만약 북길 정상회담이 열려 메구미가 조속히 돌아올 수 있는 날이 온다면 잘 돌아왔어 라는 말을 하기 전에 미안하다고, 정말 오랜 시간 기다리게 해서 미안하다는 말을 먼저 하고 싶습니다. 그렇게 사과하고 나서 잘 돌아왔어 라는 말을 전하고 싶고요. 무엇보다 어머니와 포옹하게 해주고 싶다고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요코다 메구미의 남동생 타쿠야 씨로부터 미일 정상회담과 북일 정상회담에 대한 기대감과 일본이 납북자 문제에 대한 견해를 들어봤습니다. 인터뷰에 김영교 기자였습니다. 북한 해킹 조직이 사용한 토네이도 캐시의 창업자가 무죄를 주장하고 나섰습니다. 북한이 토네이도 캐시를 악용할지 알 수 없었던 만큼 혐의 자체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논리를 폈습니다. 함지하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해 미국 법원에 기소된 토네이도 캐시의 공동창업자 로만 스톰이 결백을 주장했습니다. 미국 연방법원 전자기록시스템에 따르면 스톰의 변호인은 지난 5일 뉴욕 남부 연방법원에 기각신청서를 제출하고 재판부가 스톰에게 적용된 일부 혐의에 대해 기각 판결을 내려달라고 요청했습니다. 토네이도 캐시는 2019년 설립된 이래 북한 해킹 조직 라자루스가 탈취한 수억 달러 상당의 가상화폐를 돈 세탁하는 등 각종 사이버 범죄에 연루된 혐의를 받는 업체입니다. 미국 정부는 2022년 토네이도 캐시를 제재하고 지난해 8월에는 자금 세탁과 제재 위반 공모, 무허가 송금 사업 운영 혐의 등으로 로만과 다른 공동 창업자를 기소했습니다. 변호인은 로만 등이 북한을 특정해 토네이도 캐시를 개발한 게 아니라는 논리를 폈습니다. 북한이 토네이도 캐시를 사용한 것일 뿐 북한과 범죄를 공모한 적이 없다는 주장입니다. 변호인은 이번 기소의 내용이 미국의 국가안보에 가장 중요한 사안이란 것에는 의심의 여지가 없고 미국의 법 집행기관과 정부 관계자들이 악의적 행위자를 근절하는 데 필요한 자원과 권한을 갖는 것도 매우 중요하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하지만 여기서 말하는 악의적 행위자는 반복적인 초국가적 절도를 일삼는 북한의 사이버 범죄자들이라며 오픈소스 소프트웨어에 대한 범죄적 사용의 책임은 그것을 불법적인 목적 아래 의도적으로 사용하는 자들에게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특히 로만에게 적용된 국제긴급경제권한법을 거론하며 특정 최종 사용자를 염두에 두지 않고 기술을 개발한 엔지니어에게 이 법을 적용해 처벌한 사례가 없다며 국제긴급경제권한법으로 처벌된 형사기소는 대부분 고의로 제재 대상자와 거래를 한 경우였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국제긴급경제권한법 위반 혐의가 인정되기 위해선 피고가 자신의 행위가 불법이란 것을 알면서 행동했다는 사실을 검찰이 입증해야 한다고 변호인은 밝혔습니다. 미국 연방검찰은 변호인의 주장에 대응해 조만간 반박 문건을 제출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앞서 미국 재무부는 토네이도 캐시가 북한 정권이 탈취한 가상화폐의 지속적인 세탁 증거를 지속적으로 무시하거나 경시했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후에도 다른 행위자들이 토네이도 캐시를 사용할 위험을 방지하거나 이를 완화하기 위한 의미 있는 조치도 취하지 않았다고 지적했습니다. 또한 미국 법무부는 스톰 등에 대한 기소장을 통해 피고가 10억 달러 이상의 자금 세탁 거래를 촉진하고 미국의 제재 대상인 라자루스 그룹이 수억 달러를 세탁한 토네이도 캐시를 설립, 운영, 홍보했다고 지적했습니다. 메릭 갈랜드 법무장관은 당시 보도자료에서 이번 기소는 가상화폐 믹서를 포함해 자신의 범죄를 은폐하고 신원을 숨기려 가상화폐를 이용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에 대한 또 다른 경고가 될 것이라며 그들의 계획이 얼마나 정교한지 혹은 익명화를 얼마나 했는지에 관계없이 법무부는 그들을 찾아내 범죄에 대한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뷰이 뉴스 함재합니다.
뷰이 뉴스 투데이 북한 날씨 알아보겠습니다. 내일 북한은 전 지역이 대체로 흐리고 가끔 비 또는 눈이 오는 곳이 있겠습니다. 최저기온은 2도에서 12도, 최고는 10도에서 20도, 바다의 물결은 동해, 서해 앞바다 모두 0.5 내지 1.5m로 일겠습니다. 지역별 날씨 살펴봅니다. 평양은 흐리고 가끔 비가 내리겠습니다. 최저 10도, 최고는 19도. 남포 구름 많고 가끔 비가 내리고 최저 9도, 최고 20도. 신우주 흐리고 비, 최저 9도, 최고는 14도. 함경남도 양강도입니다. 함흥 흐리고 오후 한때 비가 내리고 최저는 8도, 최고는 18도가 되겠습니다. 해상 날씨 동해 흐리고 한때 눈 또는 비가 내리고 물결은 0.5 내지 2m로 일고 서해 흐리고 가끔 비 오는 곳이 있고 물결 전해상 0.5 내지 1.5m로 일겠습니다. 북한 날씨 간단히 살펴봤습니다. 끝으로 세계 뉴스 보내드립니다.
비오에이 세계 뉴스입니다. 미국과 영국은 우크라이나와 전쟁 중인 러시아에 대한 북한과 중국, 이란의 무기와 기술 지원을 동맹 차원에서 우려하고 있다고 토니 블링컨 미국 국무장관이 어제 밝혔습니다. 블링컨 장관은 이날 워싱턴 DC에서 데이빗 캐머런 영국 외무장관과 회담 뒤 연 공동 기자회견에서 캐머런 장관과 우크라이나에서 사용하기 위해 무기와 물자를 러시아로 이전하는 것을 막기 위한 노력을 강화하는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블링컨 장관은 러시아의 방위산업 기반을 지원하기 위한 북한과 이란, 중국 등의 무기와 기술 제공은 미국, 영국뿐 아니라 유럽 전역의 많은 동맹국들과 파트너 국가들이 특히 우려하는 분야라고 강조했습니다. 블링컨 장관은 이어 미국은 우크라이나를 위해 특별한 것을 해왔고 유럽과 전 세계 파트너들은 군사, 경제, 인도주의적 측면에서 지난 2년 동안 미국보다 훨씬 많은 일을 해왔다면서 관련 부담을 분담하는 데 있어서 각자 역할을 계속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캐머런 외무장관도 우리는 우리의 동맹국의 편에 서 있고 침략을 용인하지 않으며 공격에 맞서 싸우려는 이들을 돕겠다는 매우 분명한 메시지를 중국을 포함한 전 세계에 보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북대서양조약기구 나토는 오는 7월 미국에서 열리는 나토 정상회의에서 우크라이나 지원 방안을 논의할 예정입니다. 러시아 남부 오렌부르크주를 덮친 홍수로 8,000명 가까운 이재민이 발생하는 등 피해가 이어지고 있다고 러시아 국영 타스통신이 오늘 보도했습니다. 현지 관리들에 따르면 우랄 산맥에 쌓여있던 눈이 녹아 수십 년 만에 최악의 홍수가 발생했으며 러시아 당국은 만 채 넘는 주택이 침수됐다고 밝혔습니다. 홍수로 인한 구체적 인명피해 현황 등은 아직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이와 관련해 드미트리 페스코프 크렘린궁 대변인은 이날 성명에서 수위는 계속 증가하고 있으며 더 많은 지역을 덮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전망은 호의적이지 않은 상황이며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최신 상황을 계속 보고받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 홍수의 영향으로 인접국 카자흐스탄에서도 주민 9만 6천여 명이 대피했다고 카자흐스탄 당국은 이날 밝혔습니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가 오늘 정상회담을 갖습니다. 바이든 대통령과 기시다 총리는 이날 오전 11시 백악관에서 정상회담 뒤 공동 기자회견을 할 예정이며 오후 8시에는 국빈 만찬이 진행될 예정입니다. 이번 정상회담과 관련해 제이크 설리번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은 어제 브리핑에서 두 정상이 국방과 기술 분야를 포함해 우주, 경제, 기후변화 등 다양한 의제와 현안에 대한 논의를 위해 합의 내용을 발표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두 정상은 또 양국군의 조정과 통합 확대를 가능하게 하고 최적의 태세를 취하며 비슷한 생각을 가진 다른 파트너들과 연계되도록 보장하기 위해 양국 간 국방과 안보 협력 강화 조치를 발표할 것이라고 설리번 보좌관은 전했습니다. 아울러 우주 탐사 등 우주 관련 주요 성과를 비롯해 인공지능 AI 관련 양자 반도체와 청정에너지 연구 파트너십, 양국 간 경제 유대화, 안보 강화 조치를 발표할 것이라고 설리번 보좌관은 말했습니다. 기시다 총리 부부는 앞서 8일 워싱턴 DC에 도착해 국빈 방문 일정을 시작했으며 어제 버지니아주 알링턴 국립묘지를 방문해 헌화하고 이어 저녁에는 바이든 대통령 부부가 주최한 비공식 만찬을 가졌습니다. 기시다 총리는 내일 미 상하원 합동의회에서 연설하며 페르디난드 마르코스 필리핀 대통령이 참석한 가운데 첫 미일 필리핀 3국 정상회담을 갖습니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팔레스타인 가자지구에서의 전쟁에 대한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의 접근법이 실수라고 비판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미국 내 스페인어 방송 유니비전이 어제 보도한 인터뷰에서 네타냐후 총리가 하고 있는 일은 실수라며 그의 접근법에 동의하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내가 촉구하는 것은 이스라엘이 교전 중단을 선언하고 향후 6에서 8주 동안 그 나라로 들어가는 모든 식량과 의료품의 전면적 접근을 허용하는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지난해 10월 시작된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무장정파 하마스 간의 전쟁에서 가자지구에 가한 이스라엘의 폭격이 무차별적이었으며 군사활동도 도를 넘었다고 비판해왔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지난 4일 네타냐후 총리와의 전화회담에서 가자지구 내 민간인 피해와 구호단체 직원들의 안전 등에 대해 구체적인 조치를 이스라엘 정부가 취하지 않을 경우 미국은 이스라엘에 대한 정책을 변경할 수 있다고 내비친 바 있습니다. 미국과 이스라엘 정부는 앞으로 2주 안에 이스라엘이 주장하는 가자지구 라파에서의 지상작전에 대해 논의할 것이라고 미국 백악관이 어제 밝혔습니다. 카림 장피에르 백악관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이스라엘 정부 관계자들이 2주 내에 워싱턴 DC를 방문해 미국 관리들과 라파 관련 회의를 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스라엘은 가자지구 전쟁 피난민들이 대거 몰린 것으로 알려진 라파에 하마스의 마지막 거점이 있다며 공격을 주장해왔습니다. VOA 세계뉴스 김시영입니다.
지금까지 여러분께서는 VOA 저녁 방송을 들으셨습니다. VOA 저녁 방송은 저녁 8시부터 자정까지 4시간 동안 중파 1188kHz를 통해 들으실 수 있습니다. 또 밤 9시부터 10시까지는 단파 9350, 9490, 12080kHz로 밤 10시부터 11시까지는 단파 9350, 12,045, 12,080kHz로 또 밤 11시부터 12시까지는 단파 9,405, 12,045, 12,080kHz로 청취 가능합니다. 매일 새벽 2시부터 3시까지 1시간 동안은 중파 1,566kHz로 또 매일 새벽 4시부터 6시까지 2시간 동안은 단파 5,875, 7,365, 7,465kHz로 들으실 수 있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다음 방송 시간까지 안녕히 계십시오.